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다니엘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죠. 요셉을 세울 때도 바로 왕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을 유일하게 요셉 외에는 해석할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자 애굽 왕 요셉 그런 것처럼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니엘 그의 구조가 비슷하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출바벨론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는 과정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제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니엘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는데 아무도 이 꿈을 맞힐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은 다니엘만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러니까 꿈을 꿨는지를 알아야 해석을 하는데 그 바벨론에는 어떤 박사도 어떤 술사도 그 꿈을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다니엘에게만 이 꿈을 맞출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장래일을 이렇게 보이심으로 이 느부갓네살도 바벨론의 운명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이 힘이 있어서 세상을 제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눈앞에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모든 세계를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경영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 나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압박하는 이 사상과 질서를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오늘 본문에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이 꾼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한 그꿈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꾼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밑에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요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라고 했죠. 개혁성경에서는 뜨인 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태산을 이루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 해석을 이와 같이 다니엘이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꿈에서 본이 신상의 각 부분 역사에서 일어날 각 네 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가 이루는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래서 차근차근 이 꿈이 다시 한번 7장에서 네 짐승 환상으로 또 한번 다니엘에게 꿈을 주십니다. 네 짐승 환상도 이네 제국을 의미하고 있고 8장에서는 메대 바사 곰으로 그리고 이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왕을 이제 표범으로 또 드러내면서 헬라 왕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네 제국을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8장에 보면 헬라 왕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해석할 때 헬라 왕이 등장하지 않은 때죠. 한참 헬라 왕 알렉산더는 한참 후에 등장하는데 거기에 헬라 왕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이 세상 흥망성쇠를 지고 계시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보면 오늘 그 41절에 보면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면서 이 마지막 나라는 로마를 말합니다. 나누어지는데 역사에서 보면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41절 그 끝에 보니까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세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하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서로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해서 로마 제국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은 지금의 거의 유럽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통일하여서 로마 제국, 그래서 섞어진 것 같은데 또 섞어지지 않는 지금의 EU가 된 거죠. 그래서 EU가 뭐 이렇게 화폐를 통용하고 경제를 통용하고 국가 어떤 국경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나 또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EU의 특징, 로마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돌을 손대지 않는 돌을 보내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태산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언제냐면 로마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야, 이 다니엘서는 보면 환상과 꿈 그리고 또 계시 묵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앞으로 되어질 그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그때에 예수님이 보내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게 소름 끼치도록.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뭐 이사야 44장 28절이나 45장 1절에서는 이미 1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언급합니다. 이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기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에스라 1장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미 다니엘이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 다니엘을 통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이사야서에 약 한 160년에서 180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 그 제국의 흥망생세를 다 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제국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이 단 한 이 단어이지만 이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의 세계 경영을 이루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알렉산더 헬라 제국 때는 언어를 통일했어요. 알렉산더는 세계 동포주의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이어받아서 세계 동포주의 사상을 가졌어요. 아, 자기가 차지한 땅은 전부 한 언어, 한 문화, 그리고 한 형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지한 땅을 전부 헬라어로 이렇게 글을 하게 했고 또 문학을 장려했고 또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 때 다니는 데마다 언어가 통일되게 언어가 통하게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뒤에 일어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길을 막 냅니다. 군사도를 내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길 따라서 이와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바벨론 때 생긴 회당이 각 처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생겨되는데, 사실 바울이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혹은 저 베레아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 거기에 전부 유대인의 회당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아, 이 때가 차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계로 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바벨론 세상, 지금 이어지는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 제국,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 세속 나라들은 패권을 다투며 흥망성쇠를 거듭할 것이고, 그것들이 한 신상을 이루었다라고 보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제국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이 끝없이 지속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그렇게 막막할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죠. 45절에도 역시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다 그랬어요. 손대지 아니하는 돌, 그러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 다윗이 가진 이 물맷돌 그냥 돌이 아니었구나.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손대지 아니하는 돌, 뜨인 돌이라는 그 의미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학이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는데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우신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석 위에, 산돌 위에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모퉁이 돌이라.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자, 7절. 예.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래서 아 모퉁이 돌에서 이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8절을 보니까 8절 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시지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와 같이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게 하셔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이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로마서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쭉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 보면 아, 그 뜨인 돌, 손대지 않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자, 거기 31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오늘 본문 31절. 왕의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랬어요. 두려운 나라, 두려움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 뭔가 광채가 찬란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 40절 말씀 봐보십시오. 자, 로마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넷째 나라는 강아지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하고 굉장히 파괴적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두려움의 나라, 파괴적인 그런 나라.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철의 군대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엄청나게 부수고 찢고 파괴하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 나라가 철의 군대가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죠. 이 세상 나라는 바벨론이나 로마나 할 것 없이 전부 파괴적이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로는 온전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돌, 세상 나라를 하찮게 여기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실 돌로 표현했죠. 산 돌로 표현했지만 그 산 돌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냥 빼앗고 죽이는 그런 나라를 이룬 게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정신을 따른다는 것은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있어서 뭔가 힘으로 누르는 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교회고 또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으로 뭔가 나타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부와 권력으로 드러내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전혀 그 자기가 알려주지 않는 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이제 높이지 않습니까? 46절부터 49절까지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고 다니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이른 거죠.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다니엘이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 멸망을 이야기했다면 그는 사형감이죠. 아니 감히 바벨론 그 왕 앞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해주지 않은 그 꿈까지 이야기하면서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 친구는 지방관 관리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의 애굽을 총리로 높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루게 하고 출애굽하게 하듯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바벨론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야,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제국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흥망성쇠도 다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서 진토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흥망성쇠, 이 나라의 민족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양자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 말이죠.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데 주님이 이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밥상에서 함께 나누어 먹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서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 무비옷을 자기 밥상에 먹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같이 왕자같이 여겨서 자기 밥상에 먹게 한 거죠. 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까?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그 성찬에 참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내다보고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시고, 상은 밥상을 의미하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가 막힌 밥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십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흥망생수를 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정말 소중한 가치인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